예, 우리 계속해서 학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aggai chapter 2 verse 1 through 9. Yeah,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학계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오직 어디에서만 알 수 있게 하셨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밖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 현실은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적인 현실이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뤄가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을 여러 면으로 성경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러 면으로 보여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혼인 언약으로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치 신부처럼 부르셔서 그 신부를 위해 신랑이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완전히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밖에도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학계서에서는 어떠한 면으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려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참 현실이 무엇인가도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학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말씀들 여러분 또 생각나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온 세상을 진동시키신 것을 보았죠. Shaking. 온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이를 통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고요. 그 보배들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세요. 이것이 구원 역사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동케 하셔서 보배들을 모으시고 그 보배들로 성전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질 때 또 다른 원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세요. 그 깨우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모든 백성들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원리. 거기다가 진동케 하셔서 보배들을 모아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세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성전 재건 때에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에서 돌아오잖아요. 아니 포로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마련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진동하심으로. 온 세상을 진동하셔서 바사왕 고레스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성전 기구들을 다 내어주고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면에 살던 그 적들이 여러 예물들과 보배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들로 성전이 재건돼요.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에스라서에서 보여줘요. 그 에스라서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읽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어떻게 이 내용이 성취됐는가를 에스라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셔서 바사왕과 예루살렘 사면 거민들이 자기들의 보배를 하나님께 예물로, 헌물로, 헌금으로 내어주었고요. 이로써 성전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 애굽을 진동시키실 때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진동시키실 때나 이후에 다윗을 통해 이방 민족들을 진동시키셔서 얻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 보배들에 비하면 이 새 성전을 지을 때의 보배들은 그렇게 많거나 화려하거나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부터 그 파운데이션부터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도 성전 기초를 세워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로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 성전을 본 자들이 대성 통곡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약속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만국을 내가 진동시켜 만국의 보배들이 이르러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다면 예전보다 더욱 크고 화려하고 풍성한 보배들이 이르러 성전이 예전 성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부터 너무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성전 지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전 70년 전에 성전을 무너지기 전에 보았던 노인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비록 보배들의 세상 영광은 이전보다 못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애굽만 진동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 거민들만 진동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때처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만 진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상 만국을 진동하세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바사왕 고레스를 진동하시고요. 예루살렘 사면에 이방인들까지 진동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 세상을 진동하여 보배와 예물을 바치게 하셔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하세요.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보화는 더 보잘것없었지만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의 범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던 왕까지 참여하고 그 이방 민족 주변의 민족들까지 다 참여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참여하지 않아요. 바사왕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백성들도 하나님 집을 지으라고 헌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빨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성전 짓는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건될 새 성전에 더욱 큰 약속까지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끌리는 것이 없는 두 번째 성전일 것이지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 평강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 성전을 통해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거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영원한 평화, 샬롬, 이터널 피스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가깝게는 물론 학개 선지자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온 백성들이 참여하여 두 번째 성전을 지음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평화가 또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요. 이 두 번째 성전은 나중에 또 무너져요. 아직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참 성전이 지어질 때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국을 진동시키시어 만국의 보배를 모아 영원하고 완전한 새 성전을 지으실 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그것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 그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때가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개서에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학개서 뒤에 2장 21절에서 22절에 가면 그때의 현실을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셔서 새 성전을 지으실 때의 현실을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21절 22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이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만국의 보배들을 모으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완전히 멸하실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멸한 곳에서 보배들을 모아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현실이 학개서에서 성전이 재건될 때에 일어났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 짓기 자기 집 짓기에도 모자란 포로에서 방금 돌아온 백성이 무슨 만국의 열방을 무너뜨립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절대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직 참 성전이 지어질 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아직 오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스룹바벨이 가리킨 참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여 하나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보배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질 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거하시며 비록 겉으로는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거하시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가르쳤던 모든 성막과 성전들의 참 원형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참 것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 있다면 원형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모형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고 참 것이 있으니까 모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원형이고 실체 되신 분이 오십니다. 모든 성막과 성전은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 이 거하시다는 단어의 원 의미는 타버너클드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성막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성막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지으실 새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한 인격 안에 계시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을 예수님처럼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의 원형 되시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나요? 실체고 원형이면 더 화려하고 완전하고 더 어마어마한 성전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세상적인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겉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오직 세상적으로만 판단하는 세상 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육신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수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와 영광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죠. 저 종된 유대인의 가장 총구석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누가 그분에게서 영광을 봤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셨고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도우리안에하나님의영광이거하시는데도우리의영광을보지못합니다만약에내가내삶을세상안에서만육체적으로만발견하려고하고그래서나를비참하다비천하다초라하다고보는자들은예수님도그렇게보고있는거예요아닌것같지만왜예수님과내가하나로연합되어있거든요오늘본문의겉으로보면참으로보잘것없고초라하며비천하지만이전보다더욱큰하나님의영광이임할것이라약속하신성전은바로성육신하신우리하나님예수그리스도를가리키고있었습니다성자하나님이육신을입고그안에하나님의영광이완전히거하시는참성전으로오셨어요그런데죄인들은그예수님에게서하나님의영광을보지못했습니다왜그들의눈이가리웠어요자신들의영광도온통세상영광으로만발견하려는자들의눈에는그예수님에게서절대하나님의영광을볼수없었다는거죠오직그들이원하는눈에보이는세상영광으로하나님의영광과자신들이누릴영광을보려했기때문에그래서세상영광으로자신을드러내지않으신예수님을싫어했고요비천하게여겼고멸시하고버렸다고하십니다자기들의집을세울기초로여기지않았다는거예요이사야선지자가장차참하나님의영광으로오실그리스도에대해서말씀하신것이있죠우리가너무나잘아는말씀이에요참하나님이오실건데어떤모습으로오실것인가철저히세상에는감추어진영광으로오실거라는것을알려주셨습니다이사야서53장1절에서3절에우리가전한것을누가믿었느냐여호와의팔이누구에게나타났느냐그는주앞에서자라나기를연한순같고마른땅에서나온뿌리같아서고운모양도없고풍채도없은즉우리가보기에흠모할만한아름다운것이없도다그는멸시를받아사람들에게버림받았으며간고를많이겪었으며질고를아는자라마치사람들이그에게서얼굴을가리는것같이멸시를당하였고우리도그를귀히여기지아니하였도다흠모할만한것이없고멸시를받아사람들에게버림받았으며귀히여김을받지않으신예수님의모습우리가교회안에서도야고보서에서보았지만우리의형제들중에세상적으로낮은자들을멸시하고버리고귀히여기지않는그모습이정확히예수님께하는모습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그예수님이오늘본문에서겉으로는보잘것없지만더큰하나님의영광이임할것이라는약속안에서재건되는수룹바벨의성전이미리가리키고증거했다는거죠그뿐아니라오늘본문에주신또다른약속이있었죠하나님께서하늘과땅과만국을진동시키셔서만국의보배를모아영원하고완전한새성전을지으실것이라이약속도예수님안에서완전히성취됐을까요안됐을까요예수님이오셔서온하늘과땅과세상을진동시키셨습니다그리고하나님을대적하는모든악의세력을물리치셨습니다그리고거기속해있던보배들을다취하여모으셨습니다그리고그보배들로자기위에새성전을세우셨습니다그리고예수님은그성전의새기초가되어주셨습니다그리하여다시는무너지지않고다시는하나님의영광이떠나시지않는영원한하늘성전이지어지기시작했습니다우리예수님이요복음서에보면은오셔서하신말씀이있어요귀신들린자에게서귀신을쫓아내신사건이있죠그것이이제우리가사단에포로되었다가노예되었다가우리를구원해시는사건하고연결이되는데그때예수님이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누가복음11장20절에서22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와서 그를 굴복시켜 그의 무장을 빼앗고 거기에서 재물과 보화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세상 왕국을 진동시키고 멸하셔서 사단과 그 왕국에 속해 있던 소유와 재물과 보배들을 취하고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왕국, 강한 자에게 속해 있던 소유와 재물과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새 성전의 보배들로 모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셔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오는 21절 22절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여 원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해 보면 결국 사단과 그의 왕국을 진동시키고 멸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새 성전의 보배들로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현실이 언제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진동하셔서 사단과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여호와의 하늘 곳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새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늘 곳간에 모으신 모든 보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새 성전을 짓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보배들을 모으시는 때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사단의 멸망입니다. 따라서 전에 애굽을 진동하여 성막을 지을 보배를 취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진동하여 은금을 여호와의 곳간에 모으신 것처럼 다윗 왕 때에 이방 족속들을 진동하여 성전을 지을 보배를 취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사 왕국과 주변 족속들을 진동하셔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과 보배를 모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온 땅을 진동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택한 백성들을 건져 영원한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하늘 곳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보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실 참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보배들로 성전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교회에.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왜?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의 새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전 세우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참 성전으로 지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새 성전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제는 교회가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아, 맞아, 교회가 해야지. 교회는 여러분에게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누구에게서도 성취가 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고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이지만 이 데블로 교회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보배들로 모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시고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같은 참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인해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평강의 현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겉모습은 초라하고 비천하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참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이 복된 성전의 현실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또한 자신이 세우실 새 성전의 참 보배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기초가 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지대, The Foundation of the New Temple, 세상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 위에 여러분과 저를 새 성전의 보배로운 돌들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셨다. 왜?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광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세상 영광으로만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모퉁이 돌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요긴한 산돌, 모퉁이돌,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짓기 위해 아들 대신 하나님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장 첫 번째 보배로 모으시고 기초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 지어진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겉모습에 실망하고 대성통곡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성전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참 보배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예수님 위에 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영광으로 믿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참 보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그들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떠한 자들인가요? 예수님을 참 보배로 믿어 예수님 위에 예수님 같은 보배로운 산돌들로 세워지고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현실로 인해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보배들이 오면 예수님을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할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구별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참 영광이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과 보배로운 산돌로 붙드는 자들로 계속해서 나누어 가세요. 하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나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만국의 보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 영원한 천국 성전을 마침내 완성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동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만국의 보배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완성되는 걸까요? 하늘의 새 성전이 그때에 완전히 완성되어 예수님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그 순간에 드러날 거예요.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 2절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다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잠시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지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우리가 소유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됨의 현실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완전히 하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완전한 성품이 되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 서로서로도 완전히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님과 말씀의 권능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보배들을 모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증거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이전에 지어진 어느 성전에서보다 더욱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평강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현실에 여러분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모으신 보배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그 보배 다시 다 찾으시려고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열심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나를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나를 아무도 사랑하여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전체 성경의 구원 역사가 다 저와 여러분을 찾고 구원하여 세워주기 위한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거기에서 감사함이 넘쳐나야 우리도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원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요?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워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참 보배이신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예수님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보배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보배들을 찾고 구원하고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낮아져 섬기시며 우리를 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도 서로 낮아져 섬기며 한 성전으로 세워주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라. 바사 왕도 예물을 내어줘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겨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다 내 것이라고 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세우라고. 남의 교회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이 힘에 넘치도록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부르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즐거이 아들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세워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를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집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내 집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이르지 않았고 지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집 짓는 삶을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찾고 구원하여 성전으로 세워주셨는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힘을 내어 회복되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우리를 깨워주셔서 더욱 세워가는 예수님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